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 진행을 맡은 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 자매님 또 사무엘 형제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본 도쿄에서 사역하시는 심일한 정혜정 선교사님 가정의 기도편지를 통해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들을 듣고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일본과 도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무려 14,000여 개의 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4개의 큰 섬에 주로 큰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그리고 규슈입니다. 혼슈 섬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혼슈 섬의 한중앙에 그 유명한 후지산이 있습니다. 후지산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산입니다. 높이는 3,700m에 이르고요. 아직도 화산 활동이 있는 산이다라고 합니다.
네, 일본이 섬나라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나 또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인지 몰랐네요. 그리고 후지산이 화산 활동이 또 멈추지 않는다는 게 신기합니다.
언제 화산이 다시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그런 말인데 사실 우리 조선에 있는 백두산도 활화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후지산, 백두산 모두 활화산으로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산들입니다.
네, 생각해보면 대자연의 그 웅장함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또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후지산이 있는 혼슈 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선교 편지를 보내주신 선교사님이 계신 일본의 수도 도쿄를 비롯해 오사카, 교토, 나고야 등의 도시들이 모두 혼슈 섬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은 인구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 인구는 약 1억 2천만 명인데요. 우리 한반도, 북가남을 모두 합쳐도 7천만 명인 것을 생각해본다라고 한다면 일본 인구는 적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일본은 영토에 비해 인구수가 넉넉한 편이어서 내수 시장이 활발하게 유지될 것 같아요. 보통 인구수 1억 명이 넘어야 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그 나라 안에서 소비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오랫동안 세계 강대국들은 대부분 인구수 1억 명을 유지하고 또 있어요.
그렇군요. 역시 일본이네요. 사실 최근 일본의 영향력이 많이 적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은 미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일본의 경제력은 아직도 세계 5위권에 들어갑니다. 특히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의 기술력은 아직도 매우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일본의 종교 상황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도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일본의 신도는 이제는 거의 토속 종교, 민족 종교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신도는 공기처럼 당연한 생활 양식이자 정신적인 뿌리 같은 겁니다.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식민 지배를 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의 신앙이나 종교를 금지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에 거부하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살이를 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네, 일본인들에게 신도는 신앙을 넘어서 그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규칙이나 질서를 제공해주는 사상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산, 바다, 나무, 바위뿐 아니라 태풍이나 번개 같은 거의 모든 자연을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의 중심에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그 태양신의 후손이 인간이 되어 존재하는데 그가 바로 천왕이라고 규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마디로 일본의 천왕은 그냥 인간이 아니네요.
네, 적어도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인식됩니다. 물론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 의해서 천왕이 스스로 인간임을 밝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도 천왕도 인간임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관념적으로 천왕의 존재를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자연 숭배 신앙을 우리는 애니미즘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자연 숭배 신앙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신앙심 때문에 수많은 아시아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 했던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 신도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경전이나 사제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만의 문화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령국의 국민들에게도 강제로 절하게 시키는 것은 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나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에도 한자로 날 일자가 들어가 있네요. 태양이요.
맞습니다. 신도의 중심인 태양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일본 국기도 빨간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태양신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신도라는 신앙으로 이해를 해보니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삶과 문화가 전부 그 태양신을 중심으로 하는 또 모든 자연에 있는 신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더 나가서 일본의 신도에서는 죽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역시 신 중 하나로 모십니다. 유명한 야스쿠니 신사 같은 곳이 바로 그 죽은 사람들을 섬기는 곳인 거죠.
정말 일본 사람들의 신앙은 복잡해 보입니다. 여기저기에 다 신을 모시고 살아가느니 그냥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전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도 되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네, 신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다신교 신앙과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생각보다 일본 사람들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의 수도 도쿄는 어떤 곳일까요?
네, 도쿄는 세계 3대 도시 중 하나로 불리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도쿄는 하나의 도시이지만 구역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요. 신주쿠 지역은 유동인구가 매우 많고 도쿄 교통의 중심이며 화려한 밤거리로 유명합니다. 또한 시부야 지역은 도쿄에서 젊은이들의 문화가 가장 활발한 곳입니다. 긴자 지역은 명품 백화점들이 모여있는 부자들의 동네이죠. 아키하바라 지역은 전자제품이나 영화, 오락의 중심지입니다. 아사쿠사 지역은 옛 도쿄를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곳입니다.
정말 한 도시 안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모습을 가진 곳들이 모여있네요. 도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도쿄에서 선교사로 벌써 20년 넘게 사역해온 심일한 정혜정 선교사님 가정과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선교 사역의 열매가 별로 없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 곳에서 20년 넘게 사역을 했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도쿄라는 무척 부유한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도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간절히 찾는 영혼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에서 자녀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다 키우고 이제 두 분이 그 도시에 남아서 더욱 열정을 다해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심 선교사님 가정이 보내준 편지를 읽어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자매님께서 편지를 읽어주실래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도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는 노인보호 시설을 방문했고 얼마 전에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거리 전도도 했습니다. 작은 섬김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리 전도는 여러 번 했지만 길이나 광장에서 찬양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어깨 스스로 일을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전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며 따르기로 했습니다. 연초부터 노방 전도에서 찬양할 수 있는 장비를 하나 둘 천천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적당한 장소와 시간을 알아보다가 시부야역에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부야는 늘 사람으로 가득한 곳이고 역 주변 공사로 복잡하기 때문에 단속이 엄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짧게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무료 배포용 전도 책자도 준비하고 찬송과 나 같은 죄인 살리신과 축복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와서 중단을 요청했고 준비한 곡을 다 부르지 못한 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아쉬움도 있었지만 잠시 멈춰서서 듣던 사람들,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건네던 분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그 다음 주에는 요코하마의 공원에서도 시도해보았습니다. 시부야역보다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그곳에서 이어가려 합니다. 날이 조금 더 풀리면 좀 더 자주 거리로 나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코하마나 신주쿠에서 진행하는 것도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선교사님 마음속에 일본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선교사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시부야 역에서 찬양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시부야 역이라면 아까 우리가 도쿄에 대해 알아봤을 때 도쿄에서도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네, 시부야 역 앞에서 기타를 메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힘껏 부르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왠지 매우 멋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일본은 완전한 종교 자유의 국가죠.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외국인 종교인들을 위한 전용 거류증도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전도 활동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시아와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타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거나 또 배척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일본은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땅이네요.
네, 하지만 일본인들은 그렇게 쉽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일본 국민의 1% 미만의 극소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 있어서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요. 일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네, 일본말로 와라고 하는 건데요. 한자 발음으로 화합할화입니다.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이죠.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자면 일본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그저 고만고만하게 튀는 것 없이 없는 것을 덕으로 여깁니다. 모두 특별한 것 없이 조화롭게 자기 자리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귀한 가치로 여기는 거죠.
그렇다면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예전부터 살아오던 방식이나 삶의 양식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을 더 좋다고 여기는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때로는 나 자신보다는 내가 속한 사회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나는 그 사회에 속한 일부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의 고유한 가치보다는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잘 스며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늘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튀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늘 그렇게 나보다는 남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겉으로는 일단 누구에게나 좋다고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속내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일본 사람들은 항상 친절하고 다 좋아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속에 진짜 속내는 따로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선교사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했을 때 일단 믿겠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요. 일본인들 속에서는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이고 예수님 이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면에서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생각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순응하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일본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자기가 살던 사회에서 굉장히 특별한 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적나 봅니다.
네. 선교사님께서 시부야역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기 시작할 때 사람의 힘과 논리가 아닌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그 자리에 지나가던 일본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또 복음을 듣게 되는 일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어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세련된 사역이 아닐 수도 있죠. 이미 사역 연차가 오래된 선교사님이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노방전도와 찬양을 하시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사무엘 형제님께서 이어서 선교사님의 편지를 좀 더 읽어주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코쿠 전도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타카마치에서 마츠야마까지 약 200km가량을 11일간 걸으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부분 참여하신 분들도 여러 계셔서 매일 대략 10여 명이 함께 하였습니다. 준비한 전도지와 지역교회 전도지를 포함하여 약 1만 5천 장을 나누었고 만화 성경 등 전도용 서적도 1,600권 이상 전달하였습니다. 긴 여정이었기에 우편함에 넣으며 길에서 마주치는 분들에게 전하는 방식이었지만 상황이 될 때에는 길에서 식당에서 목욕탕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드린 분들도 있었습니다. 파킨슨으로 고생하시는 아시무라 씨, 오사카에서 사는 젊은 음악인 카즈키 씨, 가족들은 믿지만 혼자 믿지 않는 타마이 씨, 성당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니셨던 할머니, 성탄절에 꼭 교회 가야겠다라고 하는 어린이들, 믿지 않은 분들이었지만 전도지를 받고 포도를 주신 아저씨, 거듭 사용했는데도 음료수 사 먹으라며 기어이 500엔짜리 두 개를 쥐어주시며 수고한다라고 하신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사역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차량 제공, 전도지를 제공한 단체, 숙소를 허락해주는 교회, 헌금으로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참으로 귀한 섬김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시코쿠까지의 교통, 왕복 항공비는 물론이고 매일의 식비와 목욕비 등 모두 개인 부담이었지만 헌금과 식사로 섬겨주신 교회가 있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꽤 먼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11일 동안 전도여행을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참 도전이 되고 마음을 뛰게 만드는 기도 편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도 되지 않는 일본 땅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발걸음이 너무도 아름답고 또 귀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사야 52장의 7절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아멘.
일본의 도시들을 다니며 주의 복음을 마음껏 나누는 선교사님과 그 선교 공동체의 발걸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사야 말씀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선포하는 그 외침이야말로 너무도 강력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희박한 땅에서 이와 같은 복음 전파하는 여행을 다니는 것은 참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고향 땅 북조선에서도 이와 같은 전도 여행을 마음껏 다닐 수 있었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저도 함께 그 여행길에 오르고 싶습니다. 북조선 구석구석을 마음껏 밟으며 주의 복음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날들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두 분이 한 절씩 읽어볼까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너희들 우상 섬길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우상에서 빼앗겼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속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린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만나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인격이 없는 목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개인마다 가정집마다 모시고 있는 온갖 종류의 신들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혹시 마음의 우상을 담아두고 있었더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구분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역해오신 심선교사님 가정의 사역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데요.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11일 밤낮을 일본의 도시들을 다니며 그 전도여행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시아에는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여전히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그들일지라도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됐습니다. 함께 하셨던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우선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큰 도전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이 깊은 것 같습니다. 특히 11일 동안 걸으며 복음을 전하셨다는 이야기를 통해 선교의 헌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저는 오늘 소식을 들으면서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텐데 그 땅은 다른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도 많을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인도 내가 될 것이며 너희가 나를 믿을 때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므로 너희들에게 풍성한 소출을 맺게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너네가 배부를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부유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때는 그 부유함 속에서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스스로 뒤돌아보며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사역 현장을 통해서 일본의 청년들과 일본의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낮추며 스스로 뒤돌아보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두 분 나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또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믿음의 북조선에 있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분이 아닌 목석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도 곧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시미란 선교사님 가정의 일본에서의 사역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일본 도쿄에서 사역하시는 시미란 정혜성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복음을 듣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심선교사님 가정을 선교사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시부야 역을 통하여 도쿄 시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때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지나가는 수많은 일본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또한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들고 가시는 모든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일본 사람들이 오래전에 아시아의 나라들의 지은 나쁜 죄악으로 많은 나라와 사람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아픔과 상처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일본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와 참회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세요. 그들에게 진정 주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들을 묶고 있는 죄악과 악한 마음, 우상 숭배의 묶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아멘.
일본 사람들을 진정 자유케 해주세요. 그래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 특별히 일본에 보내신 심선교사님 가정을 늘 돌봐주시고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지에 있는 동안 떨어져 지내는 주신 젊은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 일본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6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온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를 미워하시며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죄로 물든 이 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추시니 의인들은 그 뜻을 기뻐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보다 지금도 이 땅을 돕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며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나아왔습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소서. 예배 모든 시간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박해하는 악인들의 눈과 귀를 가려주사 안전하게 주님을 예배하도록 성령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자로 이 땅에 서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오늘도 라디오를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내려가는 길이 다소로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절망과 좌절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걸음일지라도, 주여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금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늘 지켜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일단 다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복음안에서 변화된 사도 바울이지만 때로는 침묵의 시간, 훈련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참 재판장이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북조선연합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불쌍한 이 땅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을 갈 수가 없고 병원에 가도 제대로 된 진단이나 치료를 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전쟁으로 나뉘고 고통 속에서 탈북함으로 세상의 곳곳에 흩어진 이 백성의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2026년도 그들이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주님뿐이시오니 복음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디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의 양들이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늘도 지켜지는 예배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사도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디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멈춤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바울은 본래 열정의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앞길이 막히는 사건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았던 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소아시아 일대, 또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안, 루스드라, 더베 등의 도시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 또 많은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감사하게도 이들이 방문했던 도시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또 성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던 지역의 성도들과 또 교회들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에서는 사도 바울과 평생 함께 사역하게 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여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보람있고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세를 몰아 소아시아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소아시아 지역은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있는 곳이기도 했고 이곳에서 성공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자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멈추라고 하신 걸까요? 바울이 가서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했는데 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왜 가지 말라고 하시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다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가지 마라, 멈춰라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예전의 바울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예전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무턱대고 멈춤을 명령하셨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그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걸어갈 수 있는 길로 향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자, PCD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무시아를 지나서 걷고 또 걸어서 드로아에 도착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PCD 안디옥에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가는 거리는 약 6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것도 평지가 아니고 아주 험준한 산맥이 있는 곳이었어요. 평지만 걸어도 한 달 내내 걸어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곳을 험준한 산맥을 통과하면서 걸었다고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걸었던 걸까요? 자, 이렇게 먼 거리를 걷고 또 걸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졌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 또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거나 하지 않고 묵묵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길이 나 있는 곳으로 목적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길 끝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두벅두벅 주어진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걷고 걸어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드로아 바다 건너에 있는 그리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인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 좀 도와주시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순간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만의 영역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만의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만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향한 더 큰 꿈, 더 큰 계획을 품고 있으셨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다양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품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 가운데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바로 멈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알지 못했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걷고 또 걸으면서 드로아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넘어서 더 큰 세상, 더 넓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삶을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멈춤의 시간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맞는데 이것만 열리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마지막 한 단계가 열리지 않아서 멈춤의 시간을 경험하고 또 침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야속하게도 이럴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열려있는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뭔가 그럴싸한 계획, 새로운 도전, 들끓는 열정으로 어떻게든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바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걷고 또 걷는 것. 그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걷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또 언제까지인지도 알 수 없고 심지어 갈 만큼 갔더니 길이 끊겨버린 상황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을 이끄셨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길의 끝,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묵묵히 걸어간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 향한 신뢰로 채워나가고 그렇게 해서 도착한 각자만의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열매를 맛볼 수 있는 북조선 연합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걷다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시간을 우리가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시간을,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든 그것을 극복하려 하고 나만의 방법, 나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 앞에 함께 침묵하면서 그저 주어진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힘들고 또 두렵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길 끝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만의 그 드로아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5주 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기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또 목사님의 삶과 함께하시는 모든 동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의 멈춤의 결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의 길이라고 하지만 믿자마자 홍해길이 다 열리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다 죽어버리고 사막이 갑자기 다 없어지고 뭐 한나가 갑자기 자네가 뚝 태어나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다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성경에서 항상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북조선이라고 했을 때 우리 북조선연합교회 입장에서는 복음의 통일을 하나님께서 70년 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는 신앙이 대물림이 되어가면서조차 우리가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더욱더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 무엇을 더욱더 우리가 열정을 어디에 더욱 쏟아야 되는지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바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해가 열릴 만한 그런 일들이 네. 일어나길 바라고 또 열리지 않았던 태에서 또 생명이 또 들어가기 네. 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 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할 것 네. 같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노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예를 들어서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홍해가 열린 건가?
아.
꼭 홍해가 열리는데 모세의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아.
그렇지 않았겠죠.
네.
하나님께서 여시고자 하면은 여시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어떤 일이 이룩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결과가 나오고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막막해 보이는 그런 좌절된 상황 속에 우리를 놓이게 하시기도 하는 건가?
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성숙함이거든요.
아, 네.
우리가 예수님만큼 예수님 급으로
네.
성숙해 가는 것. 그 유일한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가 바로 그 일이고
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보이는 막막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기도 하고 머무르게 하시고기도 한 건데
네.
우리가 그러한 원리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방금 전도사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북조선 안에서 이 복음의 대가 이어져 가는 것도 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러다 끊기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아멘.
그건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걱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내디뎠던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네.
그 한 걸음을 내디르면서 그 다음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이 커가기 시작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한 걸음의 신앙을 한 걸음의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6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의 한 조각을 우리가 기꺼이 연약한 자들에게, 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 나눔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며 그 조그마한 나눔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멈춤의 시간 속에서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